케인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행복일기 헌 교복을 입은 아이 2. 에세이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이 머무는 곳 3. 동행의 기쁨 좋아하는 것의 힘 행복일기 헌 교복을 입은 아이 학창시절이란 무릎 그립고 아름다운 때지만 내 경우는 다르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고등학교 모두 헌교복을 입고 다닌 내겐 서러운 기억이 훨씬 많다. 교복 맞출 돈이 없어서 언니가 물려준 교복을 입고 중학생이 된 난 헐거운 교복을 걸친 내 모습이 볼품없어 항상 부끄러웠다. 한 번은 와이셔츠에 해진 목깃을 감추려고 뒷목에 반창고를 붙였는데 같은 반 남자애가 속옷이 삐져나온 줄 착각하고 나를 놀려댔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자식에게 주는 것이라고는 창피함밖에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부모님을 미워하며 10대를 보낸 나는 몸만 크고 마음은 자라지 못한 어른이 되었다.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자식 교복 하나 사주지 못했지? 라는 원망만 키워가던 난 결국 몇 해 전 엄마 앞에서 가슴에 맺힌 서러움을 쏟아냈다. 엄마가 눈물을 훔치며 미안하단 말만 반복하는데도 내 마음속 상처받은 아이는 모진 말만 내뱉을 뿐이었다. 오랜 시간 단단히 맺혀있던 내 안의 응어리, 영원히 굳어있을 것만 같던 그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건 친한 지인의 아픔을 나눠 가진 뒤부터였다. 중학생 때 구두를 새로 사달라고 하는 자신에게 왜 멀쩡한 신발을 놔두고 새것을 사달라고 하냐며 버럭 화를 내던 아빠의 표정이 그녀의 가슴에 옹이처럼 박혀있다는 것을 들었다. 헌교복이 그토록 서글픈 기억이었던 건 나만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착각 때문이었을까? 나와 똑같은 누군가의 아픔과 대면하고 나자 내 내면의 아이를 다독여줄 용기가 생겼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어. 그걸 계속 품고 살지. 훌훌 털어내고 성숙한 어른이 될지는 너한테 달렸어. 그러니 그만 엄마를 용서해줘.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 셋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신 엄마잖아. 점점 구부러지는 엄마의 등을 바라보며 이제는 원망 대신 다짐을 한다. 훗날 웃으며 엄마를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엄마 손을 꼭 잡고 다정한 말을 건네야겠다고 말이다. 이상으로 행복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에세이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이 머무는 곳 35년 전 암투병 중이던 딸에게 맑은 공기가 있는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우리 가족은 경상북도 김천으로 이사를 갔다. 김천행 열차에 몸을 실은 내내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니 괜히 이사를 결정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후에도 잠시 기차에서 내린 딸은 두 팔을 벌리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엄마, 여긴 공기부터 달라. 상쾌했던 첫 만남처럼 김천은 나의 시름을 달래주는 힐링 장소로 가득했다. 깨끗한 공기로 가득한 김천에서 나의 주일과는 집 근처에 있는 감천내과에 딸을 데리고 가는 일이었다. 딸아이는 답답한 가발을 벗어두고 시원한 냇물에 발 담그는 걸 무척 좋아했다.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뽐내고 다닐 나이에 가발을 써야 하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먹먹했지만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다. 나는 땀 때문에 축축해진 딸의 가발 한쪽을 강바람에 식히면서 먹먹한 내 마음도 바람에 함께 실어보내곤 했다. 딸의 마음을 환기시켜준 곳이 내과였다면 내 마음을 달래준 곳은 동네 도서관이었다.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전부 밭이었던 땅에 깔끔하고 근사한 도서관이 들어섰다.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도서관은 기대 이상이었다.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과 도서관 이용법을 알려주는 친절한 사서 직원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앞으로 매일매일 도서관에 다닐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딸에게 회원증을 자랑했다. 이제 엄마 시립도서관 회원이야. 축하해 엄마. 이제 좋아하는 책 잔뜩 읽을 수 있겠네. 그렇게 나는 동네 도서관의 단골 회원이 되어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도서관만큼이나 내게 마음의 안식을 주던 곳은 가끔 남편과 함께 바람을 쐬러 갔던 직지사였다. 황악산에 있는 1500년이 넘는 사찰로 단풍나무 산책길이 유명해 가을마다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다. 직지사 한 작은 냇가에서 물고기를 놀래키며 남편과 함께 아이처럼 발장구를 치면 온갖 걱정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몽돌이를 맨발로 걸으며 이리저리 밟아보기도 하고 자판기 커피 한 잔의 달콤함을 음미하는 일도 소소한 행복이었다. 내 마음속 김천이 유독 정겹고 푸근한 곳으로 자리한 이유에 오일장도 빼놓을 수 없다. 장날이면 인근 시골서 채소 팔러 나온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할머니들은 딸 보듯 다정한 눈빛으로 늘 반겨주셨다. 새댁 왔어? 기다렸다는 듯 나는 호박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키우셨어요? 하고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호박 하나를 사더라도 풋고추를 꼭 더물어 주시던 할머니의 인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맑고 깨끗한 공기와 이웃들의 넉넉한 정을 느끼며 지나서였을까. 다행히 딸은 5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아 먼저 서울로 올라갔다.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친척에 있는 것도 아니니 이제 서울로 올라오라고 딸은 끊임없이 권했다. 하지만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노랫말처럼 남편과 나는 그새 김천에 정이 들어 10여 년을 더 머물렀다. 그러나 세상사 아무도 모른다고 했던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먼저 하늘로 떠나면서 나는 결국 딸이 있는 서울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그늘진 우리 가족의 마음에 맑은 햇살을 비춰주던 곳. 한입 베어 물면 침이 가득 고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 자두가 많이 나는 곳. 몸은 떠나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제2의 고향인 김천에 머문다. 이상으로 에세이를 마치겠습니다. 동행의 기쁨, 좋아하는 것의 힘. 김태유님, 의사, 장난감 박물관 관장. 단 한 명이 예약해도 반갑게 문을 열어주는 박물관이 있다. 신경과 의사이자 요양병원 원장인 김태유님이 운영하는 부산 장난감 박물관이다. 어릴 때부터 장난감을 좋아했어요. 장난감을 사면 분해하고 개조하며 놀았죠. 학업에 집중하며 예전만큼 접하지 못했는데 치매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 다시 장난감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신체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장난감을 환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 그 뒤 장난감을 찾아봤는데 딱 맞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그는 환자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조립식 장난감을 제공했다. 반응이 좋자 더 많은 장난감을 구해 가지고 놀도록 했다. 장애물을 피해 공을 굴려 반대편 벽으로 보내는 굴림장치와 이름 맞추기, 기억하기, 공통점 찾기 등을 할 수 있는 인지카드도 만들었다. 이렇게 모은 장난감이 10만 개에 이른다. 혼자 보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자 건물 하나에 장난감을 전시하기 시작했다. 그게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 반대했어요. 저의 장난감 사랑을 익히 보아온 부모님마저 제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장난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죠. 그 가치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어요. 그에게 장난감은 단순히 가지고 노는 물건이 아니다. 장난감은 상상을 통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토대로 한 유용한 제품이 많아요. 로봇 청소기나 드론도 장난감이 먼저였죠. 쓸모없어 보이는 상상이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줘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장난감은 훌륭한 물건이죠. 그는 매일 아침 직원들보다 먼저 사무실에 출근한다. 환자를 만나기 전 장난감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새로운 물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함이다. 한 번은 외국에서 꼭 가져오고 싶은 장난감을 발견했는데 마침 그곳으로 출장 가는 일정이 잡힌 거예요. 장난감 주인은 오지에 살았는데 대도시까지 물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게 줄 선물도 함께요. 얼굴을 직접 보고 받아오니 더 가치 있게 느껴졌죠. 그가 수집한 장난감을 보며 눈물 흘린 사람도 있었다. 일본에서 관광화 우연히 그곳에 들른 노인이었다.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 이곳에 있었나 봐요. 한참을 그 앞에 서서 울더라고요. 장난감을 통해 지난 시절을 회상할 수 있다는 점도 장난감의 숨기는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돌아가면 그는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환자를 진료하며 얻는 보람 역시 크지만 장난감을 수집하고 전시하며 느끼는 기쁨은 조금 다르다고. 환자를 돌보는 건 끝이 나야 좋은 거예요. 치료해서 좋아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럴 때 뿌듯함을 느끼죠. 장난감을 수집할 때는 오로지 즐거운 뿐이에요. 무엇보다 수집엔 끝이 없죠.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니 하루가 훨씬 즐거워요. 가장 설레는 시간은 퇴근 후나 주말에 수집한 장난감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때다. 그는 직접 만든 구부러진 액자와 조명을 넣은 텔레비전, 움직이는 종이 로봇을 자랑스레 내보이며 밝게 웃었다. 시간이 엄청 잘 가요. 완성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엔 마음이 온통 장난감 생각으로 가득 차죠. 빨리 마저 만들고 싶어서요. 나이 들수록 반복된 일상이 힘들고 지루하기만 했는데 취미가 생기니 다음 날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내일은 어떤 장난감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올까? 어떤 장난감을 개조해볼까? 하는 생각에 활력이 돌기 시작한 것. 그는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면 삶이 행복해진다는 걸 깨달았다. 좋아하는 걸 모두 모아둔 이곳에 올 때 얼마나 즐겁겠어요. 들어설 때면 언제나 벅차죠. 이런 공간에는 분명 힘이 있어요. 대형 박물관도 아니고 엄청난 미술품을 전시한 것도 아니지만요. 그는 좋아하는 것을 가까운 사람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해보라고 추천했다. 서로에게 좋은 추억이 된다는 것.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셔서 제 장난감을 그려 전시한 적이 있어요. 작업을 함께하니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길 권했다. 쓸모와 상관없이 좋아하는 물건을 사거나 어린 시절 좋아한 것들을 떠올린 뒤 적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또 모르죠. 작은 물건 하나, 사소한 경험 하나로 많은 것이 달라질지도. 이상으로 동행의 기쁨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3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전수경입니다. 감사합니다.
Keynes 매거진 파트 4 차례 1 군대 이야기 원사님께 경례 2 만남의 향기 그녀가 내 얼굴에서 본 것 3 행복일기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 군대 이야기 원사님께 경례
원사님께 대하여 경례!
당직사관이 갑자기 어딘가로 경례하고는 내게 말했다.
신병, 저기 앞에 오시는 원사님 안 보이나?
죄송합니다. 정말 아무도 안 보입니다.
저 멀리서 하얗고 조그만 개가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네발의 원사님은 올해 6살로 사람 나이로 치면 41살이었다. 부대에서 나고 자랐으며 현재 이곳에서 누구보다 오래 지낸 말하자면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왕고참이었다. 당직사관의 설명을 듣고는 경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경례를 마치자 원사님은 내무반을 향해 여유 있게 걸어갔다. 국방부 시계는 돌고 돌아 1년이 흘렀다. 광견병이 유행하니 부대의 개를 모두 처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원사님과 정이 많이 든 상황이었지만 군대에서는 명령이 우선이었기에 원사님을 다른 곳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원사님이 탈출해 일주일 만에 부대로 복귀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다시 한번 원사님을 넘겼을 때도 부대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굴하지 않는 군인 정신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였다. 비쩍 야윈 몰골로 두 번이나 돌아온 원사님을 보고 우리는 결국 다시 그를 예전처럼 모시기로 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하얀 개를 보면 원사님이 생각난다.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을 보여준 원사님을 잊지 않을 것이다. 원사님께 대하여 경례. 이상으로 군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만남의 향기. 그녀가 내 얼굴에서 본 것. 카운터를 보는 접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내가 접수대에 앉아 마사지숍에 걸려오는 예약 전화를 대신 받고 있었다.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지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나는 전화를 급하게 끊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인사를 했다. 손님에게 접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응접 소파에 앉아 기다려달라 양해의 말을 건넸다. 상대는 한동안 대답 없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의아해하며 재차 소파에 앉아 기다려달라 말했다. 상대는 알겠다고 했지만 대답과 달리 꼼짝하지 않고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손님이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나지 않아 엉거주춤 서서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때마침 접수 직원이 돌아왔다. 그 바람에 그녀와 나의 대치가 마무리됐다. 나는 접수대를 나와 대기실로 향했다. 등 뒤로 접수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손님의 대꾸는 없었다. 다만 나는 뒷머리에 꽂히는 시선을 느꼈다. 안내를 마친 직원은 날 쫓아와 방금 전에 손님을 아느냐고 물었다. 목소리도 이름도 생경한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직원은 손님의 시선이 계속 나를 향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내게 마사지를 받고 싶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예약 손님이 있었다. 1시간 후 시술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있는 중이었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길래 얼른 한쪽으로 비켜섰다. 그러고는 핸드타월을 뽑아 젖은 손을 닦았다. 상대는 세면대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자리를 피해 주었다. 화장실을 나섰는데 작은 발소리가 나를 따라왔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다음 예약까지는 시간이 여유로웠다. 커피 한 잔을 뽑아 비어있던 손님용 응접 소파에 앉았다. 그러자 나를 뒤따르던 이도 커피를 뽑아서 나와 한 칸 떨어진 소파에 자리 잡았다. 나는 편안히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다. 실내의 감도는 잔잔한 피아노 곡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했다.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그려졌다. 옆자리에 앉았던 여인이 내 쪽으로 몸을 틀어 바라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내게 말을 걸고 싶은 듯 했다. 자세를 바로 하고 그녀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결국 망설임이 결단으로 바뀌었는지 그녀가 내게 물었다. 아가씨, 혼인은 했나요? 나는 엉뚱한 질문을 받고 눈동자를 굴렸다. 여인은 자기가 내뱉고도 실수라 생각했는지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녀는 나를 처음 보자마자 내가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 말 끝에 여인이 울컥 슬픔을 토해내며 울기 시작했다. 약간 당황했지만 사실 몇 차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나는 티슈를 뽑아 그녀에게 내밀었다.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저들은 자신의 슬픈 기억을 복기하는 걸까? 나는 그녀 옆에 앉아 끄집어냈던 상처의 피가 먹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계속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웃는 입가가 자기 아들을 닮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또 울까봐 얼른 입꼬리를 내려뜨렸다. 여인은 1년 만에 아들을 입에 올려본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이란 단어를 발음하며 다시 목이 메는지 억지로 커피를 한 모금 삼켜 목에 걸린 슬픔을 내려보냈다. 숨을 돌린 여인이 후회 어린 독백을 시작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산가에게 시집을 갔다. 슬하의 남매를 두었는데 아이들은 영특했고 성실했다. 그녀의 가정은 모자란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함 그 자체였다. 그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자만에 빠져 거만한 사람이 되어갔다. 남편의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했고 아이들은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속상한 일을 억지로 만들려 해도 만들어지지 않던 시기였다. 그녀에게 최고의 기쁨은 역시 자녀들이었다.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했고 실망을 준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유대감도 각별해 아이들에 대해 그녀가 모르는 비밀이 없었다. 남매 간의 나이 차이가 있어 우애도 깊었다. 상냥하고 마음 여린 큰딸이 대학 4학년 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고백했다. 딸은 남자친구를 이야기하며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을에 그러하듯 수줍어했다. 상대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진중하며 다정한 성격이라 했다. 성적도 우수해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딸이 남자친구를 사귈 정도로 성장했다는 감회에 젖어 잠자코 딸의 이야기를 듣다가 무심코 군대는 다녀왔냐 물었다. 그러자 신나서 떠들던 딸이 주춤하더니 입을 다물고 눈치를 살폈다. 의문 섞인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이 말했다. 남자에게 장애가 있다고. 그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청소년기에 실명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재활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딸의 이야기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치고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 꾸짖었다.
너 미쳤어? 눈먼 장님이 감히 누굴 넘봐?
딸은 모친의 거친 반응에 충격을 받은 듯 꼼짝하지 않더니 처음으로 엄마를 향해 대들었다. 여태껏 공정하고 자애로운 부모를 존경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 소리치고 집을 뛰쳐나갔다. 그날부터 딸과 서로를 비난하며 전쟁을 치렀다. 결국 그녀가 이겼다. 그때부터 완벽했던 가정에 균열이 갔다. 관계는 회복된 듯 싶었지만 자녀들과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다. 누이와 엄마의 분란을 옆에서 지켜본 탓이었을까. 아들은 대학에 입학해서도 연애를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다. 그녀의 아들은 작년에 부모가 정해준 여성과 선을 봐 결혼했다.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던 월요일. 그는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유명을 달리했다. 아들의 나이 겨우 30살이었다. 세상에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도 믿을 수 없다는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다시 목이 맸다.
아들을 잃고 나는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소중한 아들을 아프게 했던 죄가 돌아온 거라 여겼어요.
나는 그녀가 평생을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걸 알았다.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마음에 없는 위로도 쓸데없는 참견도 필요치 않다고 여겼다. 때마침 여인의 딸이 엄마를 모시러 왔다. 그녀의 딸은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다. 갓난아기가 어미 품에서 옹알이를 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여인이 아기 손을 내 손에 대주었다. 조그마한 손이 내 검지손가락을 온 힘껏 움켜쥐었다. 그 감각이 너무나 경이로워 나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여인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단 걸 알았다. 나는 일부러 더 환히 웃었다. 그녀가 내 얼굴에서 찾은 것은 아들의 그림자가 아닌 숨겨놨던 죄책감이었다. 이상으로 만남의 향기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일기. 남편의 빈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 누군가 내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확신에 차 대답할 것이다. 또 다른 이의 사랑 속에서 치유 중입니다. 지난해 17년간 병마와 싸우던 남편을 하늘로 보내면서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겪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처럼 무겁던 절망감도 지금은 견딜만 하다고 느껴진다. 남편이 떠난 뒤로 내게 많은 관심을 쏟아주는 손아래 시누이가 있기 때문이다. 내 슬픔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 그녀가 택한 방법은 부지런히 끼니를 챙기는 것이었다. 내 전담 영양사를 자처하며 우리 집 냉장고에 빈 공간이 생기기 무섭게 먹거리를 가득 채워 택배를 보내온다. 각종 육류와 생선, 데워 먹기만 하면 되게끔 얼린 찌개와 탕, 알록달록한 제철 과일이 늘 푸짐하게 담겨 있어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서울 한복판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싱싱한 먹거리들을 한아름씩 공수하는 것인지 매번 신기하고 고맙다. 덕분에 나는 요즘 바쁜 출근길에도 든든히 속을 채우고 집을 나선다. 평생 곁을 지키던 사람이 떠난 뒤로 나는 늘 뱃속이 허한 느낌이었다. 어떤 일에도 웃지 못하고 작은 일에 쉽게 두려워졌다. 시간이 없다며 백내장 수술을 미룬 것도 핑계였다. 혼자 수술을 받는 것이 무서워 차일피일하는 중이었다. 이런 내 속마음을 시누이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지 은퇴하고 나서 수술을 받으려 한다는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언니, 미루지 말고 서울로 와서 수술 받아요. 제가 뒷바라지 다 할 테니 마음 편하게 오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던지 하늘에 있는 남편이 날 돌봐주고 있는 것 같았다. 버팀목이 있으니 더 이상 겁날 일이 없다는 안도감에 그만 눈물이 흘렀다. 오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늘 애쓰는 마음에 어찌 다 보답할 수 있을까? 그저 무탈히 잘 살아내면 시누이에겐 그보다 더 큰 보답은 없으리라 여기며 씩씩한 목소리로 얘기할 뿐이다. 아가씨,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살가운 딸 하나 얻은 기분이에요. 이상으로 행복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2024년 9월 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2024년 10월 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김윤희입니다. 감사합니다.